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여러분들 오늘 말라키 3장 9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라키 성경을 통해서 십일조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적인 개념의 십일조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사역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심에 지나도록 헌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이 십일조다, 요것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렸죠. 그래, 오늘 3장 그 9절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따라 할 수 있는 분량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이상을 바치는가 하면 그 이하를 바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모든 것이 풍족한 사회에서 하나님께 풍족하게 바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헌금하는 걸 보면 다 11조 이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매기 목사님이 하나 예로 들은 것을 설명을 할게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곳에 세계의 커다란 이단 종파 본부 내지는 지부가 있는데요. 그들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신도들에게 모세 율법을 주의시켜 십일조를 포함한 어떤 그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일부라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집단에 속해 있다면 십일조를 내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들 세계 이단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매기 목사님은 당신께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작은 기업이 실제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받아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이단들이니까 십일조라고 하는 것을 걷어가지고 뭐 기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 기업들이 다 삼류기업에 속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어떤 헌금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미기 목사님 나름대로 이 구절에 대한 예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면 저주가 되어지는 거고요. 복을 받는다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 시대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1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독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분한 양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건축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예물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가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오자 백성들에게 더 이상 바치는 것을 중단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을 중단시킨 참 유일한 경우가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당시 그렇게 헌금을 했단 말이죠. 10절로 가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보라. 다시 말하면 저는 오늘날 우리가 십일조에 대해 율법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수입이 너무 적어 십일조가 크게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세금을 내고도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놀랍게 복을 주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바칠 수 있을 만큼 수입이 높은 성도들 가운데 실제 그처럼 드리는 사람의 수는 얼마 많지 않은 거죠. 십일조가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결코 율법적이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그랬잖아요. 많은 교회와 일부 교단에서는 여기에서의 창고가 지역교회나 교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교훈하여 왔는데 여러분 하지만 솔직히 말한다면 오늘날 십일조는 교회나 또는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바치는 그러한 헌금이어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죠. 창고는 성전의 일부였습니다. 성전 주변에는 이러한 창고 광의 기능을 하는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었다고요? 따라서 백성들이 십일조를 바치면 그것을 이러한 창고에 저장을 했습니다. 말라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바로 직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이들 창고 가운데 한 곳에 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헌물을 후하게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는 도비야의 모든 물건을 창문 밖으로 내어놓고 그에게 도시를 떠날 것을 명령을 했죠. 그러자 백성들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창고를 가득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창고에 가득 쌓이도록 예물을 바치는 일이 여러분께 쉬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물을 그대로 갖다 바쳤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바치지 않잖아요. 사실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짐승의 특정한 부위를 주셨고 언제나 그것을 그 자리에서 먹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고기를 냉동시킬 수가 없었고 냉장고라든가 아이스박스 같은 그러한 어떤 보관 시설이 전혀 없었던 시대 아닌가요? 이스라엘과 같은 따뜻한 지역에서는 더욱더 고기가 쉽게 부패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즉석에서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산물들은 그것이 필요할 때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이죠. 11절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이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후의 예물을 바칠 때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황충이 농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황충은 분명히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펄벅의 돼지 같은 데서 보면 이 메뚜기는 식욕이 뭐 보통이 아니거든요. 메뚜기는 특히 양상축 샐러드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자기 앞에 야채가 있으면 탁 친 대로 먹는 것이 메뚜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난 많은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배척하는 민족에게는 그분으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부족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있어서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경제를 살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그래 투자가 어떻게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주장과 강조점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는 5만여 교회가 온전히 쓰고 7만여 목회자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되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 안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와 같은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이루었을 때 그들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직은 저들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끔 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본절은 미래지향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은 다른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술한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의 냉수적인 진술이 됩니다. 자, 13절 보실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께 대적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을 표할 때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14절 봐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 그들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성이 없는 섬김에 대해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매우 가혹한 한 가지의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일날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차라리 차를 몰고 야외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와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교회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이나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내내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배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예배, 여러분의 사랑이 없는 예배, 여러분의 찬양과 섬김이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무가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우 장엄하고 웅대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자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게 될 때가 오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산에서 피 흘린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세계에 거의 어디가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은 매기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매기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제가 주일날 골프를 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신이 주일날 골프를 친다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지옥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골프 치는 것은 당신이 지옥 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알고 있는 교인들 중에는 교회에 나오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차라리 주일날 골프나 치러 가는 것을 골프나 치러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기 목사님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의미하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라키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예배는 헛되고 무가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습니다. 언젠가 그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병실 밖에서 그 환자의 아내가 저에게 의사가 자기 남편이 곧 죽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실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단지 위로 차원의 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곧 얼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기 담요 좀 갖다 덮어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병실 안은 더웠습니다. 매우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자기가 얼어 죽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며 병원 측이 병실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병실 안은 너무 더웠어요.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따뜻한 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차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차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절에서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사야 58장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이사야에서 58장 3절인데요. 우리에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라키 선지자 시대와 같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고 마음을 낮추어 겸손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알아주지 않으냐 하셨단 말이죠. 계속되는 4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교적으로 다투면서 금식하고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진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6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앞에 나아갈 때 목숨을 다해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참다운 예배에 대한 구약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는 한 의식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